요한복음 강의 20번째 오늘 요한복음 7장 32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32절부터 36절까지만 먼저 같이 읽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부터 36절까지 찾아서 우리 다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저희들에게 요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닫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분명히 깨닫고 진리의 길을, 또 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길을 끝까지 좁은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7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이제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안 가신다고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오셔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이제 수근수근 거리면서 이제 이들이 나누어지는 이것을 잡을까 말까 자꾸 이렇게 지금 분분하는 그런 논쟁들이 일어나는 것을 거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더 그것이 스토리가 계속이 되는데, 초막절을 며칠 동안 지키냐 하면은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일주일인데 정확하게 8일 동안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축제를 지다가 제일 마지막 날 이제 예수님이 그 앞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서부터 이제 끝까지 53절까지 보는데, 거길 좀 단원을 나눠서 보면은 32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성전 하속인, 말하자면 성전을 관리하는 직무로 얘기하면 폴리스들입니다. 폴리스, 템플 폴리스들을 이제 거길 보냅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37절서부터 3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초막절 제일 끝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0절서부터 44절까지는 듣는 사람들이 또 이것 때문에 혼란을 일으키는 내용을 이제 거기서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45절서부터 마지막 53절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산헤드린에 서로 이제 맞다 안 맞다 이 갈등이 생기는 그런 내용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첫 단계에 우리가 32절부터 36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 32절서부터 36절 이 사이에도 여기에 벌써 그런 내용들이 잘 비춰지고 있습니다. 초막절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말들을 듣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이제 성전 템플 폴리스를 이제 보내는 내용이 그 32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끼리 수근거리는 얘기가 예수님에 대한 나쁜 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고 때로는 또 아픈 사람들이 고쳐지기도 하고 그래서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나쁘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좋게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폴리스, 템플 폴리스를 보내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속셈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잠시 후에 내가 조금 더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곳에 가면은 그때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데 너희들이 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고 이게 어디로 얼마나 멀리 떨어진 데 가서 가길래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까 하고 이 사람들이 또 수군수군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은 참 진리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은 이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 말씀을 어디서 하셨냐면은 잠언 1장 28절에 잠언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라고 이제 그 잠언의 기자 이것을 썼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사야서 이사야 선지자도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옛날의 말씀을 그 선지자들이 받은 말씀과 그다음에 그 시편이나 또는 그 잠언의 말씀을 그대로 그 예수님의 예언적인 그런 내용을 이제 그냥 인용하는 것뿐이죠. 예,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또 이제 혼란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또 이제 서로 또 논쟁을 벌이고 그리고 누가 맞는다 누가 틀린다 하고서 이제 싸움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긴 특별한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37절 38절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지금 이 말씀이 여기에 그 키버스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요한복음 7장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해도 우리가 과언이 알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제목을 제가 생수의 강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생수의 강. 이 생수의 강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 생수의 강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받아야 되고 마셔야 되고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생수의 강. 여기서도 이미 답을 가르쳐줬지만은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주님께서 이것을 하신 그 우리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잘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 말씀의 그 뜻이 더 깊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에 예, 주님께서 여기에 그 37절 제일 앞에 보면은 명절 끝날이라고 했어요. 이 명절 끝날이 언제냐? 이게 초막절, 가을철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초막절 7일 동안 하는데 이 마지막 끝날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적인 진리와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구약의 완성자예요. 이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레위기 그 23장 39절부터 41절에 보면은 그 초막절에 대한 그 내용을 거기서부터 쭉 얘기를 하는데 매년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39절부터 읽어보면은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 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을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라. 제가 지난 주일에 그 초막절에 대해서 그 뜻을 잠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초막절 또 이걸 장막절이라도 그러고 The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하고 히브리 말로는 그 수콧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모세 때 그 광야에 나와서 집 없이 광야에다 텐트를 치고 살았던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레위기에 7일 동안을 광야에서 지내되 대대손손이 이것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보면은 이 초막절을 지킬 때 특별히 이제 그 장막 그 성전에서 이제 템플을 줬으니까 그 성전에서 이제 무슨 일을 행하느냐면은 제사장들이 거기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 그 연못인데 거기 가서 물을 떠다가 큰 통으로 하나 떠다가 그다음에 그것을 가져와서 그래서 그 성소 앞 제단 위에다가 이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했을 때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한 이것을 이제 그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제사장들이 그렇게 제단 앞에 놓고서 이것을 이제 가리키고 또 설교를 하고 같이 또 즐겨합니다. 이게 홀 그 모든 그 목적이 제 7일 동안을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했어요. 즐거워하는 이것이 이제 그 초막절의 키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7일 동안을 이걸 지키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매일 하루에 큰 통으로 하나씩 어디다 물을 갖다 놓고 이제 그걸 퍼서 이제 또 새로운 물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엿새를 그렇게 해요. 물 가서 퍼놓고 또 그 버리고 그 다음에 또 물은 것을 또 퍼놓고 또 쓰고 근데 마지막 일곱 번째에는 그 물을 일곱 통을 갖다 놓습니다. 마치 그 여리고성을 이제 돌 때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일곱 번 돌 것처럼 이제 그 일곱 번째 날은 물을 실로암 물에서 연못에서 그걸 일곱 번을 가져다가 거기 놓고 이제 그걸 그들이 즐거워하고 이 물을 또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날에 이제 그 일곱 번째까지 하고 그 다음 날에 다시 안식일에 여덟 번째 날인데 그날은 이제 사람들이 그 성전 뜰에 다 모입니다.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바깥에 이제 그 성전 뜰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 그 앞에가 남자들의 뜰이 있고 그 뒤가 여자들의 뜰이 있는데 그 여자들의 여인들의 뜰에서 이제 불을 밝히고 다 이제 기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초막절에 물을 길어오는 그 더 깊은 뜻을 여기서 지금 같이 연결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그 말씀의 그 뜻은 그 주님께서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이제 그 성전 템플에서 이 그 물을 가지고 기뻐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항상 풍성하게 나오는 이것을 주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지만 실질적으로 그 생수라는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주는데 예수님 역시 이것도 옛날에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사야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을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스가랴서 제일 마지막에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그 초막절의 중요성을 마지막 때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그 다른 그 열국 중에서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 있는 사람들이 해마다 초막절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이것이 그들의 명령인 것입니다.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려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생수를 주님께서 여러 군데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서 가르쳐주고 예수님도 이것을 인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수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에 공부할 때 요한복음 4장에서도 누구에게 이거 생수를 말씀해 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의 그 뜨거운 땡볕에 거기 대낮에 물을 길러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기 와서 물을 그렇게 힘들게 길르지 말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그러면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알듯 모르듯 하는 그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은 참 순진하게도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그것이 있다면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과거를 쭉 다 얘기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 당신은 선제로서이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나씩 하나씩 다 풀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당신이 그 메시아구나 하고서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이제 물동이를 옆에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해서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오죠. 그 대화 가운데에서 바로 그 생수가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생수.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생수가 있느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생수를 맛을 봤어요. 그 맛을 본 여자가 그 사인이 뭐냐 하면은 조이입니다. 조이. 즐거움. 예. 그냥 그 자기가 죄책감에 결혼을 5번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결혼한 남편이 아니고 참 그 기구한 그런 그 삶을 살았던 그 여인. 이 여인이 그 사람들을 피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치 않고 그리고 자기 혼자 조용하게 살라고 그랬던데 그런데 자기를 핍박하고 숨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한 즐거움이 안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사실은 오순절의 성령에 그것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을 잠시 옆에서 테이스트를 한 것 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옆에 있는 그 제자들이 그것을 이제 그 안에서 같이 깨닫고 그러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항상 나를 믿는 자예요.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이 배가 뭐냐? 이 배를 우리가 밥 먹는 배 이거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innermost being이라고 했어요. 가장 깊은 곳에 예, 우리 그 마음 깊숙한 곳이라고 그러죠. 마음 깊숙한 곳에 거기서부터 이 그 기쁨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생수의 강이라고 그랬는데 the river of living water. 그 living water라고 하는 이것을 그걸 잘 보면은 river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The rivers of living waters. 그러니까 생수의 강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의 배에서부터 속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수의 생수가 흐르는 강들이 여러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 개.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 가지로 내 안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에는 이 성령의 역사는 공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잘 깨달으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성령을 받고 나서 꼭 뭐 이렇게 한다. 그걸 거기에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성령님이 그 사람의 그 습성이나 성격이나 자기 삶의 그 환경에 따라서 마음대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내 깊은 영혼 속에서 생수의 강, 그 성령의 깊은 것이 터져 나온다. 그것이 사인이 바로 그 기쁨이고 조이고 그 다음에 peace, 그 하늘에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평강.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를 받으라 그러죠. Peace I give unto you. 이 내가 주는 그 이 peace는 세상이 주는 평강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이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그 숨겨진 성령의 비밀에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이 지금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제일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6장까지 이제 틈만 나면은 그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조금씩 이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그 이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 성령 사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아버지를 본대면 천국을 가려면은 아버지 나라 들어가려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39절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근데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던 얘기가 무엇인가? 이걸 이 우리가 영광을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 쓰여지는 자에 가서 그에 따라서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 깊은 뜻의 그 키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건 물론 영광이 된 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영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연결시켰을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돼. 그걸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걸 보면은 그 인자의 영광이 된 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죽으시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자기 생의 하이라이트예요. 죽으러 오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것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은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면 그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죠. 근데 이 성령은 구약에서 때도 성령이 있었어요. 근데 항상 있은 게 아니라 잠깐 내려왔다 거기서 기적을 베풀고 또 그리고 많은 이제 적군들을 싸울 때 그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수많은 적군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또 성령은 또 떠나죠. 그래서 많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그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그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조약돌 하나로 그 거인 골리앗을 던져서 맞아서 죽었어요. 그게 돌멩이가 맞아 죽은 게 아니라 성령이 죽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예, 그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예. 삼손이 그게 그 사람이 거인이 돼서 7피트, 8피트 거인이 돼가지고 힘이 세서 그래서 자기가 그 조반으로 이것으로 1,000명을 때려 죽이는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 생김이 보통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은데 성령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그 자이언틱한 그런 힘이 나서 그래서 죽이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그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을 이제 앞으로 성령께서 이것을 하실 텐데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장 그 힘든 것이 이렇게 장사가 돼서 사람들을 막 둘러서 매치고 하는 이런 것보다도 가장 힘든 것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이 오직 성령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영광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오순절 이후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 쓸 때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그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이것을 꼭 알아라 하면서 이제 이걸 강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광야에 생활할 때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면 이게 홍해를 지나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그 광야에서 또 그 홍해에서 이런 것을 지나갔다는 것을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도 이제 그 바리새인으로서 그 옛날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가 알고 가르치고 했는데 이것을 성령을 받고 나서 이걸 깨달아줘서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것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신 이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게 뭔지 아세요? 예? 신령한 음료, 신령한 식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 6장의 53절부터 58절까지 가지고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죠. 성찬식. 그 성찬식 읽는 그 거기에 요한복음 6장 5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My flesh is a true food and my blood is a true drink.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반석, true rock, 이것을 통해서 마셨으며 그 반석은 바로 Christ다라고 얘기해요. 이 rock, 이 반석,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이름을 이제는 피터, 페트로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이 놀라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성령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도들의 행전만 우리가 보면은 안 돼요. 사도행전 우리가 보면서 사도들의 같이 갔을 때 그때는 이제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요.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움직일 때 같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가는 것이 뭐냐면은 뒤에 악한 형들이 따라가요. 악한 형들. 그래서 성령이 계시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데는 반드시 악한 형들이 옆에 따라가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 볼 때 그것을 같이 보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반은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하는 데는 반드시 악한 영들이 뒤에서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났더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거기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더 난리를 부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요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 보면은 사도행전에 우리가 잘 아는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오죠. 예?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같이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었는데 그런데 집을 팔아가지고 그 판 돈에서 반쯤 숨기고 반을 갖다 놨다가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한테 너 왜 속였느냐 하면서 그때 죽어버리죠 둘이 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 뒤를 거기서는 그렇게만 나오지만은 그 뒤를 잠깐 보면은 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렇게 이제 성령을 속이고 나이가 왔다. 땅값 얼마를 감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아나니아의 뒤에 있는 사단을 보았어요. 그래서 사단이 너에게 들어가서 이것을 속였다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이제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집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돈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성령이 안에서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욕심이 생기니까 성령이 안으로 쭉 내려가고 그 다음에 욕심이 사탄이 쏙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잘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사탄의 역사가 성령보다 더 커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아나니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걸 모르고 그 부인 삽비라가 나중에 들어왔더니 베드로가 삽비라야 네가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그래서 성령을 시험하느냐고 또 물어봅니다. 그 성령과 악령 이것을 우리가 항상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참된 성경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은 그냥 한쪽만 보면은 그러면 이게 능력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깊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뿐만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나 또 아니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항상 이 악한 영들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 40절서부터 44절 보세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혹은 이가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도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들도 있으니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제 그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 안에서 더 이제 이게 더 야단이죠. 더. 그래서 사탄들이 이제 그 성령에 대한 자기네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성령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막 부추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대로 알고 있고 깨닫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에 이제 그 제사장들이나 종교의 영들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서 아니다 그걸 죽여야 된다 하고서 지금 양쪽으로 쫙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요 지금 이 그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지금 이제 대통령 inauguration 그것을 이틀 앞두고서 지금 완전히 쫙 갈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촛불 파하고 그다음에 태극기 파하고 쫙 나눴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영을 볼 수 있어야 돼. 영 악한 영들 거짓의 영들 이것이 다 사탄의 영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것을 알고 사탄의 영을 멀리하고 진리의 영으로 성령의 영인데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이걸 모르고 같이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다. 우리가 이것을 따라야 된다 하면서 포용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공산주의도 우리 표를 같이 보내야 돼. 그 다음에 뭐 불교도 우리가 되고 이슬람교도 우리가 같이 보내야 되고 이렇게 쓸데없는 이게 참 그냥 망조의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지금 이 트럼프를 제일 싫어하는 이 그룹들이 그 LGBT입니다. 호모섹시들. 여기 할리우드의 연예계, 또 그 다음에 그 스포츠, 뭐 그 다음에 뭐 뮤직. 얘네들이 돈들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돈들을 가지고 지금 트럼프를 반대하는 그 세력들을 지금 계속 이제 풀어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제가 얘기를 했죠. 그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와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트럼프 반대하는 그런 시위나 이런 걸 풀타임으로 하면은 그럼 내가 고용을 해서 한 달에 2,500불씩 주겠다라고 그렇게 광고까지 냈어요. 그리고 내가 고용을 해서 인슈어런스 그 보험 이런 거 다 들어주고 그리고 아주 평생 잘 살게 해주겠다. 이 사람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그 프로포지션을 겁니다. 미국의 대도시에 20개 도시를 전부 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끝까지 트럼프를 이제 찍지 말고 반대하는 겁니다. 이 그 뒤에 무슨 세력이 있어요? 사탄의 세력이 있어서 그 LGBT, 호모섹스들 그 뒤에 사탄의 세력들이 그를 그렇게들 지금 뒤에서 부채질하고 푸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요. 눈에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뒤에는 악한 영들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그걸 미혹을 이제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과 종교인들 간에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이것이 그냥 사람들 간의 논쟁이 아니라 이건 그 악한 영들과 그다음에 성령의 그 싸움이죠. 그래서 이 무리들이 나눠지면서 그다음에 이 악한 영들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근데 손을 대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천사들이 지금 강력하게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어요. 영계에서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게 물론 성령과 악령의 대결이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반드시 천사들이 같이 따라가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천사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45절서부터 53절까지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는 일을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성전 하속인이라고 해서 성전 그 폴리스들이 예수님을 잡으라고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예수님 말하는 걸 들었더니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말하는 걸 보고서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 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유독 그 대제사장들이나 그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듣고도 그리고 듣지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는 그런 그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영입니다. 그만큼 무서워요. 그 종교의 영은 이게 한번 들어가면은 이게 참 끄집어내기가 힘들어요. 사람들에게도 이 종교영이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지금 종교의 영이 들어와서 성령을 굉장히 방해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말 잘 깨달아야 돼요. 근데 자기네들은 열심히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가고 있어요. 바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최고로 섬긴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성령에서 붙들려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일을 제일 앞장서서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2000년 전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또 그 사두개인들 제사장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더 강하게 이 그 종교의 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진리를 방해하고 성령의 방해라는 것을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으로 이거 분명히 내가 충만해서 그것을 볼 때 이것이 깨달아지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도 목소리 큰 사람이 다 이게 데모할 때도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게 그 항상 제일 앞장을 씁니다. 진리고 이것이 참된 말씀이고 이것을 떠나서 가장 망나니고 목소리 제일 큰 사람이 가장 그 나쁜 일을 제일 많이 저지른 거예요. 마치 그 모슬렘들 중에 그 극단 분자들 그 익스트림 폭력 뭐죠? 가장 그 악질적인 그런 모슬렘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슬렘 전체를 그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5% 6%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이 더 그렇게 잔악하게 더 푸시해서 그래서 나가면은 나머지들이 그대로 따라가요. 그대로. 그래서 이 익스트리미스트들이 극단자들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과 똑같아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푸시해서 그래서 가면은 딴 사람들이 같이 덩달아 촛불 돌고 그러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악한 영들이 그들 사이에서 이제 나누어져서 이렇게 같이 싸우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그 하속인들이 제사장들의 명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갔던 그 폴리스들이 돌아와서 이 사람 같이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그 유명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 대해서 주님께서 쭉 다 설명을 해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그건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다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전 하속인들도 똑같이 그것을 깨닫고 와서 아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관리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는지 하고 물어보라고 찾아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렇게 물어봐.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를 이제 잠잠하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이제 먼저 선수를 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도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사람들이 가장 크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율법을 가리키기 때문에 나만큼 우리만큼 아는 율법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 율법을 우리만큼 알지 못하고 그러면 다들 저주받은 사람이라라고 이렇게 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제 자기네들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내용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갔던 니고데모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당연하죠. 우리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그냥 말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그 말씀의 그 능력이 율법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을 그 평가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그 율법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옳은 얘기를 한 거죠.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걸 제대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희가 대답하여 그러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냐 지금 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대답을 못하니까 이제는 그 사람 출신 성분을 가지고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메시아가 남은 그 성경 말씀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그 성경 말씀을 자기네들만 아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기네들이 몰라요.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 쭉 계셨는데 그 갈릴리에 계신 것을 이게 그 갈릴리에서는 메시아가 안 나온다라고 자기네들이 믿고서 그렇게 했는데 그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을 보면은 거기에 그 스불론과 그 다음에 납달리 지형에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온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에 쭉 나왔는데 사도 마태가 그렇게 썼어요. 근데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그 해변가 가보나움 쪽에 예수님께서 사셨다라고 얘기를. 그래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았으면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고향인 나사렛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그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시다가 그다음에 그 갈릴리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거기까지 아는 것이 성경 전체를 이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걸 모르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완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알아야지 섣불리 이제 앞대가리만 알아가지고서 이렇게 남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저주받은 자들하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자기네들이 영적인 장님이고 귀머거리고 그리고 정말 율법을 완성하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더 자기네들 비판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율법을 그걸 말 없이 주님께서 가르치시면서 더 깊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이제 행하면서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치는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율법의 주인이시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말을 바꾸는 그리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율법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가 옳은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그 성분을 가지고 이제 그게 아니다 틀렸다라고 이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말을 바꿉니다. 이것이 아주 very typical한 아주 그 전형적인 사탄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자기네들이 그 찔러가지고서 이게 막 터뜨려 놓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니다라는 것을 대답을 해서 그것이 궁해지니까 이제 딴 데로 가서 이제 풀어놓고서 또 이제 새롭게 거짓말을 또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얘기로 똑같아요. 이게 근거도 없는 얘기 쫙 이게 부풀려 놨다가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 밝혀져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오고 그리고 이제 또 딴 거 가지고서 이제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있죠. 이게 지금 한국 사태 보면 똑같이 아주 그냥 거기 흘러가는 모습이 너무 아주 정확하게 그 눈으로 보는 것이 나옵니다. 참 그 사탄들이 하는 것이 아주 여기 정확하게 그 패턴을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것을 과연 교회들이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 교회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탄이 이걸 알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이게 항상 자기네들이 그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은 얼른 말을 바꿔서 그래서 이거 딴 걸 가지고 이제 걸고 넘어진 것이 사탄의 거짓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것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게 분열이 되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이제 분열이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참, 굉장히 심각한 것인데, 지금 그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것이 나누죠.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잠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교회가 인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서포트를 해야 되느냐 서포트를 말아야 되느냐 이거 아주 말이 많습니다. 최근에 불과 몇 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에 이제 아니 한국에 한국 교회에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돕자 하는 그러한 그 세력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도 가고 가서 보고 오고, 아 이게 정말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우리가 교회가 많이 기도를 해야겠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 영의 눈이 많이 열려진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대부분의 많은 그 교회들이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다. 그 사람들은 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대상에서 떠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게 아주 잘못된 그런 그 뿌리가 있어요. 이미 중세서부터 중세 그 캐더릭 그 시대부터 유럽에서 그 십자군 전쟁 때 그때 유대인들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포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엄청난 그 모함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철치 히스토리 그 보면 거기 쭉 다 나오는데, 그 유대인들이 유럽에 많이 퍼져서 살고 있었을 때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캐톨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중세 1600년대 1500년대 그때 그 흑사병이 생겼었죠. 흑사병 그 페스트라고 그러는데, 이것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그때 그 주변으로 인해서 이것이 전염됐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이 그때는 수도물이 없었으니까 우물들을 다들 마시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우물에다가 독약을 타서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라고 그러한 소문들을 크리스천들이 벌었어요. 그 교회들에서 캐드리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찾아 그냥 찾아가지고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 교회들이 그러한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것이 계속 내려오면서 신학의 그 형태도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끝났다. 우리가 교회가 바로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의 자리고 예수님의 그 후계자가 우리 이 교회다라고 이런 것이 그 신학 속에도 그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근데 불과 한 100년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사이에 성령께서 이제 이거 교회를 통해서 신학자들 가운데 이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독립이 되고 그다음에 1967년에 예루살렘에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2000년 동안 잊어버렸던 이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다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진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 여기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그 열두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0장 그 5절 6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이제 그 사마리아 동네도 가고 이방인의 동네도 가지 말고 먼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15장 거기 24절에 그 스로보니게 여인에게도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 분명하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이제 이방인으로 가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로마서 그 11장 1절에 보면은 제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런데도 지금 그 신학교에서 이스라엘은 없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건 큰 잘못이에요. 예. 그것은 그건 굉장한 미스테이크입니다. 로마서 11장 거기 25절 26절에 이제 이방인의 수가 다 차고 나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이제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그것을 인용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 예수님에 대한 똑같은 말씀을 이게 예, 제대로 성령을 조명을 해서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냥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글자 풀려고 옛날에 그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했던 이런 것이 내려오니까 지금까지도 그것을 제대로 참된 그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 것을 그리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이제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그 비밀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요.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어떤 무슨 큰 교단이나 뭐 교회 이것을 아무 상관이 없이 이것이 관계없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세요. 그것을 깨닫고 따라오는 자들이,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자들입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느냐 아니면 내가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나중에 가는 것이 사탄의 인도하는 그런 길로 따라가는 것이냐,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제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령에 계속해서 이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안에서 자유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새롭게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깨닫고 순종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그 인격체이신 성령님을 잘 높이고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하면은 계속해서 성령은 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러고, 그렇지 않고 우리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반대하고 그리고 그러면 성령은 떠났어요. 성령은 떠났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깨닫고 이제 요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요한복음 8장으로 들어가는데 더 깊은 그 성령의 그 조명을 더 사모하고 갈구하고 그리고 그래서 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 이제 끝을 맺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믿으면은 이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는 그러한 깊은 진리의 말씀을 저희에게 배웠습니다. 이 생수의 강,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 성령의 역사이신 것을 깨달을 때 저희들은 주님 앞에 단지 고개 숙이고 감사하다는 말밖에 저희들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슨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나 저희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전하고 또 이것을 순종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끝까지 저희들이 이제 주님 가신 길, 그 좁은 길을 따라가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계속해서 더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선 그날까지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